이사야서 2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사야서 24장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23장까지는 특별히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 말 안 들면 이렇게 야단 맞아. 그러면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예고해 줬어요. 예고하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매맞으니까 멸망하니까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13장에서부터 24장이거든요. 그러면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내용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결국에는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앞에 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가 하면 그 심판 때에는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온 우주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이 땅의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넓게 전체적인 것을 보았고 지난주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그 전주에 두 번 모두가 다 결론을 뭐라고 냈는가 하면 이 땅의 상태가 이와 같아서 멸망되게 되는 상태다 할지라도 결론은 반전이었어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가 지난 두 주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 13절을 할 때에 남은 자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람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을 것이고 포도가 그리고 주워지게 될 것이다. 주음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3절, 14절, 15절 오늘 읽은 말씀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은 자들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5절에 있는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영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Give glory to the Lord라고 하는 말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3절에서는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볼 것은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아,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은 접속사가 두 개가 붙여져 있어요. For, thus 라고 하는 말로 붙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두 개가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저 학자들을 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앞에 부분에 뭔가 있었던 일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13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두 주 동안의 설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의 상태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자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금 묘사한 것은 확실히 일어난다. 그러면 방금 일어난 것은 뭐예요? 방금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확실하게 일어나. 왜냐하면 실로 백성들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서 흔들림이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비유를 들고 있는가 하면 감람나무와 포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막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람나무와 포도라고 했을까? 왜 감람나무와 포도라고 했을까? 이 감람나무와 포도는 혹은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떤 민족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히브리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 우리들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징을 할 때 꽃으로 상징을 하면 나무로 상징하면 무슨 나무 무슨 꽃 이야기하죠? 무궁화 이야기하죠. 무궁화 무궁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꽃.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고요. 이거 아는 사람은 구세대예요. 우리 그런 노래 불렀었어요. 그렇죠?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 우리 부르면서 했어요. 또 옷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민족을 다 똑같이 흰색 옷을 입지는 않는데 몇 분 지금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네 글자로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옷으로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하얀 옷만 입고 사는 건 아닌데 하여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 이야기해 볼까요? 시편 52편이에요.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나무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남들이 어찌 됐든 간에 원수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는 다른 표현도 있기는 해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푸른 잣나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로 감람나무,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나무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거짓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러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잎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참포도나무한테 잘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그 말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했었던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이 땅 위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땅의 상태였어요. 그 어려운 일을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쇠잔하다. 그 쇠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시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슬퍼하다,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들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땅의 상태다. 마지막 날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감람나무가 막 흔들거려서 모든 열매가 떨어지고 포도추수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남은 것을 주워갈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이 땅 위에 어떤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써 심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로써 심판하는 거죠. 물로써 심판하실 그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불로써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도 그냥 웬만한 상황 속에서 뭐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불로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있을 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국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리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들이 외치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서의 무리들은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어 마땅했던 그런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3월 달, 4월 달쯤 될 거예요. 한국의 강원도의 그 산에 산불이 심하게 났었잖아요. 뭐 한 두 번, 세 번 났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산불이 심하게 나서 다 피신을 갔습니다. 다 떠나라고 그래서 다 떠났다가 어느 정도 불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고 뭐고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 한 마리가 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몸은 새까맣게 그을었고 탔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다행이다. 물론 다른 집에 송아지가 죽고 다른 집에 다 뭐 다 난장판이 됐는데 내 소 하나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하지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타주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거기서 기지를 발휘했죠. 다른 친구들의 피를 자기 몸에 묻히고 책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행이다 그럴 것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살았잖아요. 그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아픔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아픔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에서 내 딸이 살았어요. 그 아픔 가운데서 내 송아지가 살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있는 그날에, 사방팔방에서 다 죽어 넘어지고 있는 그때에 내가 살았어요. 살았다! 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못 감추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미안할 겨를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로 그 전에 봤으니까 상상을 하시면 돼요. 팔레스틴이 있습니다. 유다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두로와 시돈, 그쪽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서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두 동사, 14절에 있는 두 동사 여러분 성경책이면 표시하셔도 돼요. 높여 부를 것이며 크게 외치리니, 부르다, 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평소에 뭐 시험 점수 우리 딸내미가 100점 맞아오고 All Straight A를 받아갖고 와서 아 기쁘다, 아니 대학교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해서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르짖다 외치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더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이유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불로서 흩어간다니까요. 불로 핥고 지나가는 그때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예를 드는 거지만 애굽 땅에 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을 때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골목 골목 다닙니다.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맏아들을 다 죽이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집에도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나의 장자를 죽일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의 큰아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르짖다 외치다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기쁨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우리들에게 guarantee 해주셨어요. 그 guarantee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심판을 주지 않고 넘어가실까요? 문설주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심판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3절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14절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15절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15절 말씀 볼래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고 소리 높여 소리를 치고 있을 때, 크게 외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즉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바다에, 동방에서 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 중간에는 동방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는 바다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동방은 어딘가 하면 요단강 건너서예요. 요단강 건너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나라가 생겼는가 하면 아수르가 생겼고 바벨론이 생겼고 하여튼 거기서부터 서쪽으로는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다에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중해 연안까지. 우리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From East Coast to the West Coast.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햇빛이 비추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우리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든지 라스베가스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아니면 우간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동쪽에 있는 나라든지 서쪽에 있는 나라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온 민족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죠.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보던 복음성가 아니에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남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든지 질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저보고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편하게 하고 예 편하게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팔순이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팔순 되신 어르신들도 있고 구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팔순이 되고 구순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그냥 깽판을 치고 있다면 자녀된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무렇게나 하고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깽판 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기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배로 인하여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